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 알기에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또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결단을 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the merciful, 긍휼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말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잘 번역을 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다. 여러분들 긍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뉴스 매스컴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아 그래도 긍휼히 여겨줘야지 불쌍히 봐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긍휼이라고 생각할까요? 또 여러분들 또 불쌍한 사람들 주위에서 보면은 긍휼이 여기십니까? 긍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뭐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긍휼이 여길 만한 사람들 있죠. 불쌍한 사람들.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 소말리아나 이런 데서 음식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먼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다들 보고만 지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나 죽었다라면 자기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에는 바로 그 안식일 날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다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여인숙을 데려가서 값을 다 치러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머무를 수 있게 다 해줍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비, 긍휼은요 영어로 real mercy는 pity plus action, 동정에다가 결국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연민의 동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enough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긍휼한 사람들을 대상들을 바라보면 동정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 행동까지 가는 것이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오늘 좀 더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일반적인 긍휼이죠. 물론 이것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행동 이와 같이 하는 거 이거 긍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건 후차적인 거예요. 그런 것보다 진정 긍휼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 진정 의미에서 긍휼한 자, merciful, the merciful, 긍휼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긍휼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긍휼이 여겨야 할지,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물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처럼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긍휼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냥 세속적인 생각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뭐 슬퍼하다, 애통하다, 뭐 그냥 온유하게 착하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곤핍하고 영적으로 내가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 정도로 내가 바닥에 놓여있다, 완전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파산 상태고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고백처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파산 상태,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정말 desperately, 절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자기의 영적인 실체,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붙을 게 없구나,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무엇이 보여지게 됩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애통, 회개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려운 일, 상처받고 힘든 일, 내가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공고한 속에서 사람들한테 또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과 박해, 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온유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온유한 삶의 최고봉의 이그잼플,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참된 의의를 알기 때문에 그 의의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의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를 따라서 그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런 측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인간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겠죠. 앞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긍휼을 여기는 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긍휼이 다른 사람을 여기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according to his mercy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에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 그 비천한 상태 또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죄로 인해서 그 죄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와 친절 그 favor kindness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 mercy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런 자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은요 본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 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요? 라고 물어왔어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헤세드가 의미가 뭐냐고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신실, 자비, 한결같은 사랑.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faithfulness, mercy, loving kindness, loyalty, faithfulness. 이런 말들이 다 함축된 말이 헤세드예요. 자비. 인자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인자란 말은 사실 무슨 사실 한국말로는 헤세드란 말은 정확히 번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말의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인자, 신실한 그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인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 의로운 것, righteous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긍휼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단계로 긍휼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어디에 또 언급이 되냐면은 그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언급되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성도님들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봐봐, 난 뛰어났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어로나 뭐 헬라어로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영어 성경 보세요. But.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허물로 다시 언급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두지 않으셨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허물로 죽어 있다.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은,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내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 말씀은 전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토럴 디프라이빌리티라고 제가 영어 설교에서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 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조금 더 할 수 없는 상태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거, 내가 의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상태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로 죽은 상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의로운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 의로운 것을 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선한 것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해도 그러면서 살면 될지,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표준이지 하나님이 제시한 표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현주소는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너희는 뭐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 긍휼함을 여겨주셔서 그분의 긍휼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이 긍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의 긍휼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자 헤세드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헤세드 인자 인애 긍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긍휼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보이고 긍휼을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긍휼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는 이 사실,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칭함,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모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성도님들도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럼 여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긍휼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7번까지일까 하니까 예수님이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딱 내가 숫자만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화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어떤 사람이 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주인이 명하여 그 사람한테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다 참으소서 갚으리다 라고 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줬다고 합니다. 이게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 보냈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이 아까 만 달란트라고 하면 엄청난 그 당시 금액입니다. 이건 굉장한 돈이에요. 달란트가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인데 달란트는 말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것도 만 달란트? 이것은 뭘 상징해 주거냐면 그 값을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상태, 이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백다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참아달라고 합니다. 갚아달라고 합니다.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그걸 봤죠. 그래서 그 일을 다 그 주인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여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을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서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 자비하심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요, 용서하고 관계합니다.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용서로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긍휼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속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 주인으로서 그 주인한테 긍휼함을 받아서 자기의 어떤 빚을 다 탕감받아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도 100데나리온을 그걸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다 착하게 살으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문득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요? 안 용서해 주시겠어요? 정작 자기는 누구를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또 다른 죄를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에도 보면요, 3장인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확신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계명이 형제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을 꺼려한답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지를 못하고 인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기보다는 사여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사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소서, 이 말을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사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구원론과 연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사도 바울 서신의 관점에서 이걸 풀어가야 됩니다. 이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를 마음속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응답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막 기도하다가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누군가 불현듯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그게 용서를 구하는 확신이 되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그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 그 사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문제를 다루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회개시킵니다. 바로 그때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지날 수도 있고, 그러나 바로 그때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의 입으로 회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성화라는 건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나의 불완전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은 고쳐가기를 원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전에 내가 여기 있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같이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막 그러던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의 사람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니까, 그리고 많은 또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 확신을 내가 갖지 못하는 그런 나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의 죄구나. 그 문제를, 자기의 죄를, 자기의 어떤 잘못한 것보다도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이 broken down relationship,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이 사람은요, 벌써 그 자기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함이, 그 자비하심,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만 달란트의 그런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이 어떤 자비, 어떤 긍휼, 어떤 사랑, 어떤 용서였는지를 그는 모르기 때문에 백 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만 달란트라는 거는요, 우리의 죄예요,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용서 못해. 내 자존심, 내 마음을 상처 준 그 사람을 나는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사죄의 은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함이, 그 긍휼하심이, 그 헤세드, 그 자비하심이 어떤 자비하심과 어떤 긍휼로 그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회개시킵니다. 바로 그때 거부한다고 해도,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처럼 막 거부하고 완강해 한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을 것 같다, 자기 형이 쫓아온다 라는 그 시점에서 부니엘에서 결국 그 얍복강에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호세아서 보면 그가 울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가지고 부니엘이라는 이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곳에서 여러분 야곱이 그냥 그 얍복강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울며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인색하고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긍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우리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의 긍휼을 말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의 자비입니다. 긍휼의 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언컨디션,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걸 먼저 인식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여기 있는 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은 자처럼 자기 동료한테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하는 이런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긍휼로 역임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긍휼이 역임을 받은 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역인 자는요, 다른 사람은 긍휼이 역여야 되고 그 긍휼이 역이는 자는 여기서 보면 긍휼함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함을 받으리라. 영어 성경에 For they will receive mercy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번역보다는 이게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NIV가 그걸 정확히 번역을 했는데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이게 수동태입니다. 미래 수동태. 미래 수동태입니다.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입니다.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For they will receive mercy가 아니라 많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대다수의 제가 본 성경 뭐 NSB, ESB, New King James 다 For they will receive merc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수동 미래 수동 돼요. 헬라어로는 그런 면에서 이제 NIV가 정확하게 그걸 번역하고 있는데 미래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근데 미래에 내가 그런 긍휼을 또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긍휼을 입을까요? 지금도 이미 우리는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인데 앞으로 장래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긍휼을 입을 자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입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긍휼, 이 땅에서도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긍휼을 여기며 살아가고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우리 그 긍휼을 더 완성된 완전한 긍휼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긍휼을 기뻐하며 그 긍휼을 받을 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오늘 그러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주의 자비로 우리의 죄가 탕감받고 용서함받고 의로운 자라고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긍휼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라면, 다시 한번 그 긍휼로 인해서 긍휼을 또한 받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긍휼이 여길 수 있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